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책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심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살고 죽는 것이 이 성경책에 달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영원한 정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가 없어서 또 지난 한 100년 동안 개역성경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성경 쭉 계속해서 이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대로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신학자들, 그 다음에 목사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바르게 번역해서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이건 신학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누구라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속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보고 가지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번역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성경을 읽을지 왜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거 쭉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장로교 신학대학의 대학원장을 지내신 나치영 교수님, 지금은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이제 올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분께서 우리말 성경 연구라고 하는 이런 좋은 책을 이제 지어 주셨어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말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오류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필생의 작업으로 이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그 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성경 안에 그것이 개역성경이든 표준새번역이든 아니면 공동번역이든 대한성서공회가 내고 있는 그런 그 성경들 안에는 문법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히브리말, 그 다음에 그리스말, 여기에 대본이 있어야지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영어로도 번역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대본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고 오묘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실제로 성경의 대본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성도들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성경으로 사용한 개역성경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킹제임 성경은, 이거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대본인 본문이 달라요. 본문이, 그러니까 구약도 본문이 두 개고 신약도 본문이 두 개다. 이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신약 성경 같으면은 여기 왼쪽에 텍스트스 리셉터스, 지난 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한 이와 같은 그 그리스어 본문이 있고, 1881년 이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비평 본문, 크리티컬 텍스트 아니면 리바이즈드 텍스트, 수정 본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렇게 본문이 있습니다. 텍스트스 리셉터스는 기독교 본문이에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본문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의 크리티컬 텍스트, 비평 본문은 카톨릭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셔서 책을 읽어보시면 저희 출판사 웹사이트,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거기 올라가셔서 자료실에 보면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의 유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평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천주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천주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유대교에서 이렇게 나온 게 그게 기독교지.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해서 이렇게 끄집어서 나온 거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지. 그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이러한 그 성경 초대교회부터 지켜왔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런 기독교와는 어느 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이제 본문이 있다. 자, 우리가 번역을 해서 내려고 하는데 두 개의 본문이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어 놓은, 번역해 놓은 생산물, 그걸 우리가 이제 역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역본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역본이 다르다 보니까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단 두 종류밖에 없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구절들이 나오고 신약성경 안에 열세 구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빠진 성경이 있고 빠지지 않은 성경이 있고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역성경 분석, 제가 여기 이제 책자를 갖고 왔는데 이게 한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성경 분석 이 책을 성도라고 그러면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 신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킵바이블 사이트가 있습니다. 킵바이블 사이트 저 오른쪽 상단에 자료실이 있어요. 그 안에 가시면은 이 책과 동일한 PDF 파일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주교 사상평가,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 바로 보기, 구원 바로 알기,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뭐 등등 저희가 펴내는 모든 책 여러분이 다 무료로 저기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다섯 번에 걸쳐서 이 개역성경,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이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부패의 출처와 장본인, 이런 그 제목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변개되기 시작해서 오리겐과 그 다음에 제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게 천주교로 흘러들어가서 그래서 1881년에 웨스코트하고 이제 호르트라고 하는 성공의 학자들이 비평 본문을 만들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장본인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살던 시대에 어용 학자 노릇을 하면서 마귀의 이런 앞잡이 노릇을 하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또 그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 제롬,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악한 일들을 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성경의 이 대본이 되는 그리스어 본문 또 천주교 같으면 이제 라틴어 본문 이런 걸 이제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그런 작업이 무려 한 1000년, 1500년, 1800년 이제 시간을 쭉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가운데 1881년에 꽃을 피우게 됐어요. 누가 그 꽃을 피웠냐 하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성공의 학자들이 그 본문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 이후로 현대 역본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881년 이전까지 전 세상에는 이게 뭐 스페인어 성경이든 이탈리 성경이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 본문, 프로테스탄트 본문. 그 본문이 파괴가 되기 시작한 게 1881년부터 조직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일을 이제 하게 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이 오리겐, 제롬 이런 사람들의 역사. 또 이들이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이제 부패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가서 보니까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 이 시대 AD 60년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벌써 개혁성경 NIV에 가면 이게 없습니다. 부패시킨다는 말이. 왜 그래요? 이런 학자들이 이미 본인들이 부패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패시킨다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니까 한번 가서 개혁성경으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패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킹제임 성경에만 나와요. 이런 일들이 기독교 전파 초기 시대부터 이 땅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두 개의 본문을 주셨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하나만 나왔어요, 본문이. 그게 모세의 글이든 다윗의 글이든, 그렇죠? 아니면 사도 바울의 글이든, 그 기록자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처음에 두 개 썼을 리는 없잖아요. 하나만 썼지요. 그렇죠? 그런 자필로한 번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는 가운데 여기에서 변개가 되기 시작한 그러한 소수의 사본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다. 나머지 다수는 그대로 똑같은 형태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성경 사본들이 두 종류의 계열이 있다. 크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디옥 비잔틴 계열의 그런 사본들이 있어요. 신약성경 같으면 약 5,800개 정도의 그리스 사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의 99%가 서로 일치해요. 그래서 다수 사본, 그 다음에 기독교 사본, 또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사본, 이와 같은 그런 사본이 하나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존재합니다. 원본하고 똑같은 게 그냥 유지가 된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저 밑에 소수 사본, 천주교 사본,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이렇게 파생이 돼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하면 인간의 역사 안에 마귀가 개입을 해요. 마귀가 원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도록. 성경이 잘못되면은 그러면 그런 성경,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들 본인들 사용하는 신세계 역본이 있단 말이에요. 또 지방교회 이런 사람들 회복력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을 본인들 것만을 사용하느냐, 그렇게 해야만 본인들의 교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카톨릭 교회 사본들은 부패했냐? 카톨릭 교회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한다. 어디서 발생했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이집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합니다.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이제 도시가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어요. 이게 노아의 세 아들의 그런 그 구분으로 가서 보면 안디옥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함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는 야베스 후손이에요.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이 선교, 이와 같은 그 전초기지가 돼서 선교 일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그런 모든 일이 묘하게도 셈의 후손들이 세워놓은 이스리아 안디옥,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마치게 되고, 성경도 이상하게 가서 신약 성경 가서 보면 안디옥 비잔틴 사본, 이게 올바른 사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함, 그 다음에 가나안, 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와 같은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말씀들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삭제가 되거나 변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본이다. 자, 사본의 계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그리스 성경 같으면 약 5,800개 정도의 사본이 존재하는데, 그 사본 가운데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담은 이와 같은 사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계열에 있는 사본들을 모아서, 다수 사본 계열을 모아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번역을 위한 대본을 만들어야 돼. 이걸 텍스트, 본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그 소수 사본 몇 개 안 되지만 이걸 조합을 해서 또 하나의 본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이 나오는데 계열이 두 개니까 본문도 당연히 몇 개겠어요? 두 개예요.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텍스트스 리셉터스, 공인 본문이 있고 크리티컬 텍스트, 비평 본문이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사실이, 신학교 가면 누구나 다 배우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하나는 좋은 본문이고 하나는 나쁜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 좋은 본문에 손을 대서 본문을 나쁘게 만들었는가,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리겐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사를 썼다고 하는 유세비우스. 유세비우스 당시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알려진 콘스탄틴 대제, 그 다음에 제롬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유명한 성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경이 라틴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천주교의 모든 교리를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들의 사상, 이게 도대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가? 또 이런 일들이 처음 시작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여기에서는 누가 처음부터 어떤 일을 시작했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그래 1881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비평 본문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둘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에 제가 세 도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성경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도시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된다. 저희 가서 보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거기에 지중해 이쪽 끝에서 가서 보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예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시리아. 거기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팔레스타인 땅 밑으로 가면 거기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에, 이집트 맨 끝에 알렉산드리아, 바다에 접해 있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은 저 이탈리아의 이제 지금 수도인 로마입니다. 이 세 가지 이제 도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경과 관련된, 이 본문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인류 역사와 관련된 이런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이집트하고 로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로마. 그 이전에 어디냐? 바빌론. 바빌론에서 나와서 이집트, 그 다음에 로마, 이런 걸 거치면서 성경 본문 문제도 발생하고 카톨릭 문제도 발생하고 맨 마지막에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이런 단일 종교체제, 단일 이런 그 정부체제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러면 로마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자, 오늘은 알렉산드리아, 저 밑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조금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나일강이 이렇게 우리 강이 흐른다 그러면 밑으로 흐르는 거로 생각하는데 나일강은 밑에서 위로 흐르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위로 흘러서 지중해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항구도시가 있어요. 그 항구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예,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에 갈 때 카이로로 갈 수도 있고, 카이로 가려고 할 때 가는 방법이 옛날에는 직항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두바이 이런 데 이제 걸려서 이제 이렇게 카이로로 가고, 또 그 이전에는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카이로로 가고,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살아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자, 이 도시는 말씀드린 대로 함의 땅으로 알려진 이집트에 있는 그런 그 도시입니다. 주전 332년에 알렉산드 대왕이 이제 설립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드가 커다란 그런 제국을 만들면서 가는 곳마다 커다란 도시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고 이렇게 도시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가 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주전 1세기경에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살던 데가 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아니 클레오파트라는 코가 이렇게 뾰족하고 그리스 사람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하고 그 위에는 시리아를 누가 지배했냐?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했어요. 사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고 시리아 사람인데 와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그리스 왕국인 거예요. 이집트라고 불리긴 하는데 그런데 그걸 다스리는 왕은 왕들은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서 이제 살았다. 거기가 이제 궁전이 있고 해서. 자, 그래서 주전 1세기 경에는 로마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집트에 그 그리스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 그리스 왕조의 이름을 우리가 프톨레미 왕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제 흥왕하면서 그래서 전 세계 문학 그다음에 과학의 중심지가 된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안에 이제 대학이 있었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특히 이제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은 그 당시에 장서가 50만 권 이상이 됐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그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문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학문을 하겠다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되냐? 알렉산드리아 와야 되냐? 로마가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수학, 천문학, 그렇죠? 의학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꽃을 피웠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위치는 이집트에 있는데 이걸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조는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모든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이 가장 흥황했던 이와 같은 데가 이집트,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였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방을 표명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하여튼 좀 철학을 해야 되겠다, 뭐 사상을 뭐 좀 집대성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어디로 모여야 되냐?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모여야 됐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되니까 그의 왕국이 네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됐다가 결국은 가장 큰 왕국이 두 개가 남게 됩니다. 하나는 저 위에 1번 시리아가 있는 그쪽에 셀류시드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그것도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왕조가 시리아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저기 있는 이집트, 저 알렉산드리아 그쪽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지배하기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 위에는 시리아에 있는 셀류시드 왕조고 밑에는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인데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가나안 땅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끼어 있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침공해 내려오면 전쟁이 발생하고 또 밑에서 위로 치고 들어가면 또 전쟁이 발생하고 이게 몇백 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 이렇게 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이건 뭐 매일 전쟁이고 살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유층에 있는 사람,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갔냐?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어요.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거기 있는 그 그리스 사람들하고 이렇게 융화하면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리스 철학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이런 사상하고 두 개를 접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지어놨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알렉산드리아 성전도 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흉내도 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사상계 그다음에 철학계를 누가 지배하기 시작했냐? 유대인들이 이제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사상 철학 중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어떤 글을 읽잖아요. 이렇게 글을 읽으면 그 글이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글을. 그 안에 어떤 신비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글은 항상 신비하게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요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글을 읽어야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글을 읽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거를 주장하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학파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이 네이버 가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치면 그냥 이 세상 모든 철학자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그 학파는 문자 그대로 무슨 글이든 읽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안에 무슨 영적인 오묘한 신비한 뜻이 있는가 이거를 봐야만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읽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사흘은 진짜 사흘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흘에 오묘한 무슨 뜻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비유 해석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보통은 영적 해석 그래서 영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신천지라든지 과거에 무슨 박대선의 무슨 전도관이라든지 지금도 수많은 그런 사이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이비 단체들의 가장 핵심 이론이 뭐냐? 영해하는 거예요. 이거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주만이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그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래야 그 오묘한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영해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누가 시작을 했냐? 기록에 따르면은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유대교 학자 그러니까 신학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필로는 신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서 그가 영향을 미친 부분은 유대교 관련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그리스 철학 이걸 세우기 위해서 단순하게 구약성경을 인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사상이나 철학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초를 세우는 영적인 해석 비유 해석 이런 걸 이용해서 구약 성경을 왜곡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해석 영해라고 하는 거 비유 해석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 비유로 해석하는 거. 여러분 신천지 가면 매일 가르쳐준다는 게 뭐예요? 비유해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비유 그거를 이만이 많이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불러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 해석을 하고 영적인 해석을 하면 똑같은 구절을 목사 100명이 강해라 하면 100명이 다 다른 거예요. 뜻이 다 달라요. 서로 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니까 지금 대한민국 목사들의 설교들의 많은 부분이 지금 영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A 목사 설교를 같은 구절로 들었는데 B에 C에 D하고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래요?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누가 일으켰냐? 제일 먼저 필로라고 하는 이 유대인 철학자가 어디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으켜서 이 영적 비유 해석의 근거지가 된 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필로는 뭐라고 생각했냐? 이렇게 글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나 영적인 이와 같은 신비한 그런 의미를 찾아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런 의미가 진짜 의미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서 아예 그냥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그렇게 굳어지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시작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제 필로가 죽은 이후에 2세기, 3세기 이제 쭉 이렇게 넘어가면서 판테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테라는 사람으로 이제 그게 계승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 철학과 성경의 비유 해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했냐 하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뛰어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학자가 한 명이 나오게 됐어요. 이 학자 이름이 뭐냐?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영어로는 오리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리게누스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오리겐이라고 찾으셔도 되고 오리게누스라고 이제 찾으셔도 됩니다. 이 사람은 언제 살았냐? 주후 185년에서 254년까지 이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로 거처를 옮기냐 하면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하는데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빌라돈이 이 총독들이 거하던 지중해 도시 지중해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그 가이사랴로 거처로 옮겨갔고 거기서 말 그대로 이 사람 나름대로 학교, 신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시작한 게 어디로 넘어갔냐면 가이사랴, 팔레스타인 땅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그 꽃을 피울 때 그 장본인 누구냐?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가서 보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속문헌이에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자, 고도의 학문 연구를 위해 2세기 중엽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최초의 그리스도교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다. 최초의 유명한 지도자, 아까 말씀드린 판테누스,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최초로는 알렉산드레 필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걸 세웠고 그 이후에 2세기로 넘어가면서 판테누스, 클레멘트,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서 오리게네스, 오리겐 이런 사람이 이제 생겼는데 이런 지도자들의 지도하에 이 학파는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 방법의 중심지가 되었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절충하는 사상을 따랐다. 절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하고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거를 두 개를 짬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 두 개를 이렇게 혼합을 한 이와 같은 사상을 따랐다. 그 다음에 여기 브리테니카 이 사전이 뭐라고 얘기하냐.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한 학파는 안디옥 학파로서 이 학파는 성서의 문자적 해석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학파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건 안디옥 학파고 있는 그대로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찾아야 된다. 그 숨겨진 뜻은 교부라든지 누구 하여튼 이렇게 교주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의 열쇠인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 된다. 이게 알렉산드리아 학파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거했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모든 기독교계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가 이렇게 있을 때 원래 이제 로마가 수도였다가 콘스탄티노플로 콘스탄틴 대제가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겨요. 이렇게 옮겨서 오히려 동쪽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서쪽이 낙후하게 되면서 나중에 여러분 서로마, 동로마가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이 동로마 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정교회, 이쪽 서로마 쪽은 카톨릭 교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는 이 알렉산드 학파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흥망하게 됐냐. 역시 가이사랴라고 하는데 누가 오리겐 이후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모든 것들이 전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근간이 된 서방에서는 어거스틴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렇게 흥화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집트에서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느 면에서 완성을 시킨 거는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에 살던 오리겐이라는 그런 사람이다. 쫓겨나서 이 사람이 가이사랴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쪽은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대제의 어용학자 역할을 하던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한 무리가 있고 이 서쪽에는 이 로마 가톨릭교의 모든 교리를 놔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런 이념들, 사상들이 이제 전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주후 185년에서 254년까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 저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서적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그러면 오리겐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한 이런 책들이 이제 많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종교성이 엄청나고 열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금욕주의, 이제 뭐 제롬도 나오고 이제 다 나오는데 다 금욕을 하는 거예요. 금욕. 금욕주의 해서 의복도 딱 한 벌. 신발도 없고 고기도 거의 먹지 않고 포도주, 포도주 이런 거 먹지 않고 거의 모든 시간을 기도와 학문 연구에 바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깔지 않은 마룻바닥에서 평생을 잤다 그래요. 이런 거 보면 하여튼 종교적 열심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지어놓은 헥사플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그리스어 이제 성경이 있는데 이게 6,000페이지가 넘는다 그래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파편뿐이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단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독특한 교리들을 이 사람이 만들어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성부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창조되고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에서 창조되었으므로 그래서 성령님은 성자 이 하나님 아들께 복종해야만 된다. 여러분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이 삼위일체를 가서 보면 그럼 뭐라고 돼 있냐?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발출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아들에게서 발출이 된다고 나와요. 발출. 이거는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 근데 그 이단교리를 누가 만들어준 거냐? 오리겐인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오리겐. 이게 누구의 교리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교리예요. 콘스탄 대제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리우스파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파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논쟁이 생겼던 거 아시잖아요. 이걸 주장했던 사람 예수님은 창조된 이와 같은 그 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사람 아리우스인데 이 아리우스 주의의 근본을 깔아준 사람이 누구냐? 오리겐이에요. 오리겐. 자,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쳤냐?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해서 세례 중생교리를 가르쳤어. 이거 다 천주교 교리입니다. 또한 마귀들도 충분히 형벌을 받은 뒤에는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복종할 수 있다.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이 용서를 받는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아담과 이브의 이와 같은 그 사람 만들어진 그와 같은 이야기 이런 거 다 거부했어요. 이거 다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또 사람에게 혼이 있잖아요. 이 혼이 영원 전부터 존재한 거다. 이런 거 주장을 하고 또 혼이 윤회한다. 죽은 다음에 다른 걸로 태어나고 윤회 사상은 이제 가르쳤어요. 또 뭘 가르치냐? 보편적인 구원을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 사악한 사람도 처벌을 받은 뒤에 그게 천주교의 연옥 사상이잖아요. 처벌을 받은 뒤에는 천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중에 구원받게 된다. 이런 거 이제 가르쳤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심지어 별들에도 혼이 있다.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종교적 열심이 대단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로까지 열심히 했냐? 거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왜 거세를 했냐? 한번 가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혼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이혼 문제.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결혼했다가 아내를 아무 때나 버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 그러면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게 좋지 않냐? 아무 때나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음행의 이유 외에는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독신으로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신으로 지내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얼마쯤 있고 생식기가 불완전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러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그런 고자들도 얼마쯤 있고 사람들이 거세를 시켜서 그래서 독신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맨 마지막에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그런 고자들도 있다. 정말 주님을 섬기겠다고 거세를 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말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 이거를 기억하고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세를 해버렸어요. 오리겐인 사람이 이 정도의 그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잘못되면 많은 경우 남자들이 거세를 해야 됩니다. 거세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길 원한다, 이 회 중에서 출애가 돼서 밖으로 나가길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개역성경 가서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만든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한다. 이거 아예 그냥 가톨릭 성경은 이거 했어요.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라든 차라리 스스로 거세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거세라도 하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 아무리 무슨 잘못을 해도 거세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역 성경이나 가톨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은 잘못하고 어지럽히면 거세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킹잼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지럽히는 자들이 이 회중에서 잘려나가서 출애가 돼서 이 회중에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 남자들 다 거세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리겐의 번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리겐의 번역. 스스로 거세를 했던 이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바꿔서 천주교 사본에는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독신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인이 살던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해. 핍박이 이제 심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이주했냐? 팔레스타인 땅의 가이사랴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런 학교에 필적할 만큼 엄청난 그런 그 규모의 그런 학교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근데 설립을 했는데 사상은 어디에서 갖고 오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누구에게서? 필로가 세운 그 필로의 그런 사상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상은 뭐예요? 영적인 비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을 가르치는 말 그대로 이단이 되고 이제 만 겁니다. 자, 그래서 오리겐은 영적인 비유 해석 이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계시록 이런 거 절대 풀지 못합니다. 예, 영적인 비유 해석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교회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하나도 풀리질 않거든요. 이런 해석 체계를 누가 세워줬냐? 오리겐이 세웠고 그걸 누가 가지고 왔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와서 그와 같은 해석 체계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이론을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아주 엄청난 그러한 이런 그 아리안주의,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창조자인 신이라고 하는 이런 거 가르치는 등등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오리겐이 했는데, 이상하게 성경 본문 그 비평학으로 들어가면 오리겐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이게 칭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주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과연 성경 본문에 악행을 행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겐은 AD 250년경에 헥사플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을 만들었어요. 헥사플라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1, 2, 3, 4, 5, 6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 여러분 이게 뭐 양피지든 아니면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여섯 개의 난이 있는 거예요. 여섯 개의 난. 우리 한영대학 같으면 한글, 영어 두 개의 난이 있잖아요. 한글, 영어. 근데 오리겐은 여섯 개의 난이 들어있는 성경을 만들었어요. 여섯 개. 알겠죠? 그래서 저 1번 난에는 히브리어 자음, 히브리어 자음만 들어가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들어있고, 2번, 3번, 4번, 5번은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그리스어 역본의 구약 성경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줄로, 헥사라고 하는 게 여섯, 펜타가 다섯, 이러지, 헥사라고 하는 게 여섯이라는 뜻이에요. 여섯 개 난이 있는 거다, 여섯 개 난. 자, 그래서 헥사플라라고 하는 이러한 여섯 개 난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여러 개 난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폴리글롯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폴리글롯. 우리 한영대역도 폴리글롯이에요. 한글이 있고 영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개가 있을 수 있고 다섯 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오리겐이 만든 건 여섯 개 난이 있기 때문에 육난 성경, 아니면 기둥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육주 성경,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1번 난은 히브리어 자음 문자 히브리 성경이 들어있고, 2, 3, 4, 5, 6은 그리스어 역본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다섯 번째 난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난에는 오리겐 자신이 번역한 그리스어 성경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리겐이 사실은 70인 역이라고 하는, 나중에 여러분에게는 70인 역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던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말로 구약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만들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허구의 어떤 그와 같은 그리스 역본이 있어요. 그거 이름이 이제 70인 역인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다섯 번째 난, 이게 이제 오리겐이 번역한 거고 많은 사람들은 이걸 70인 역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서 보시면 오리겐의 그 다섯 번째 이 안에서 두 가지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성경이. 하나는 331년경에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을 따라 만든 그리스 본문이 있어요. 그리스 본문. 이 그리스 본문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소수 사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두 가지가 바티칸 사본이고 시내 사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저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세비우스가 만든 그리스 신약 성경 이쪽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헤시키우스라고 한 사람이 개정판을 냈어요. 이 개정판을 가지고 제롬이라고 한 사람이 라틴 성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롬이 만든 라틴 성경이 무려 천한 2,3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 사람들은 원본 안 봤어요. 원어로 된 성경이 안 봤어요. 라틴어 성경만 봤어요. 그 라틴어 성경이 제롬이 만들어준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사람들,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봤다 이래서 벌게이트, 그래서 보통은 불가타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게 출처도 어디냐?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그것만 여러분 이제 알아두면 되고. 오리겐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카톨릭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있어요. 외경도 집어넣고 오리겐이. 또 어떤 것도 이제 집어넣냐? 바나바 서신, 그 다음에 헤르메스의 목자, 허마의 목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런 위조문서도 오리겐이 다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오리겐이 이제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는 외경이라고 하는 걸 구약 성경에 일부러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린 39권인데 카톨릭 교회는 50권이 넘어요. 구약 성경이. 왜 그러냐? 외경도 구약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하도록 만들어 줬냐? 오리겐이 하도록 만들어 준 거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오리겐의 작품, 성경과 관련된 오리겐의 작품, 헥사플라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한 1500년쯤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서 비평 본문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현대 역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세비우스가 만든 그리스 신약 성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AD 300년이가 넘어가면서 로마 제국의 아주 뛰어난 그런 그 황제가 하나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세상을 이게 많이 정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는데,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교도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뭘 해요?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렇게 해서 온 세상 모든 이교도들이 다 기독교 신앙으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대음모자, 본인의 집권 통치를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을 한 이와 같은 그 대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로마 제국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 성경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갖고 유세비우스에게 50권이 가죽으로, 여러분 황제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가죽에다가 잘 해갖고 50부 카피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콘스탄틴 한번 가서 보시죠. 뭐 세상 역사에서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그런 황제다. 넘겨주세요. 저 사진 넘겨보시죠. 콘스탄틴 사진이 안 나오죠? 콘스탄틴 이제 나오는데, 유명한 그런 황제, 뭐 기독교 공인했다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콘스탄틴의 그 역사를 실제로 가서 보면 엄청나게 음흉한 그런 사람이에요. 배도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죽여요. 자기 부인을 펄펄 끓는 물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는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거를 알고는 근데 천국에 가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미리 세례 받아놨다가 나중에 죽을 때 죄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런 정도의 이런 사람이 황제로 있었는데 이 로마를 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가지고 로마를 치리할 수밖에 없구나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공회, 교회 회의를 누가 소집을 하냐? 황제가 소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교들 다 모이라 그러고 황제가 거기서 모든 거 좌지우지하는 말 그대로 국가교회를 처음으로 시도한 그런 사람이 콘스탄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런 완전한 원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수. 자, 이런 사람이 니케아 종교회의니 여러분 뭐 삼위일체 뭐 하는 이런 모든 종교회의 여기서도 아타나시우스의 이런 손을 들어줘서 삼위일체가 맞다고 얘기한 것도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왕국이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리우스파 제거하고 그런 일들을 정략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교회니까. 그렇죠. 이런 악한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콘스탄틴이 제국을 치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수도를 옮겨? 콘스탄티노프로 수도를 옮기고서는 거기 있는 교회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만들 때 50카피를 만들어라. 예, 그리스어 본문을 우리가 표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사람이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학자가 있어야 일을 하니까. 유세비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가이사랴의 감독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가이사랴 아시죠? 어거스틴이 있던 그 가이사랴의 감독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오리겐이 세운 가이사랴 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다 그렇게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작을 해갖고 오리겐 가이사랴로 갔다가 이 유세비우스 가이사랴 다 오리겐 그렇죠? 이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유세비우스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이 유세비우스가 삼일체 논쟁을 할 때 니케아 공회가 있었는데 니케아 공회의 의장이었어요. 유세비우스가 실제로 누가 뒤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다 조정을 하고. 그래서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리겐 숭배자였다. 오리겐 숭배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리겐의 작품을 800개나 소장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학교도 오리겐 학교를 다니고 오리겐 숭배자고 오리겐 작품을 800개나 소장을 했으니 아주 완전히 오리겐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 331년경에 최고급, 황제가 만들라고 했으니까 아주 최고급의 짐승의 가죽 그걸 우리가 벨럼이라고 얘기하는 게 벨럼에다가 책 형태로 코덱스 형태로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이 사본 50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50개. 그래서 많은 이 킹잼 성경을 옹호하는 그런 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여러분 현대 역본들의 그 근간이라는 사본이 신의 사본, 바디가 사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둘 다가 다 벨럼의 기록이 된 거예요. 많은 이 킹잼 성경을 사용한 학자들이 신의 사본, 바디가 사본이 여기에서 나왔을 거다. 이 유세비우스가 만든 이와 같은 그런 성경에서 나왔을 거다. 그래서 신의 사본 누가 발견했냐? 티셴도르프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티셴도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티칸 사본은 주 331년에 유세비우스가 만들어놨던 50개 그 성경 중에 하나일 거다. 예,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바티칸 도서관에 고이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 있으니까 천몇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로마 가톨릭 사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로마 가톨릭 사본. 자, 이번엔 라틴 벌게이트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벌게이트라는 말은 벌가라고 한 듯이 지금도 여러분 영어 사전에 가서 벌가를 찾으시면 세속적이다 아니면 또 뭐예요? 평범하다, 보통 사람들 이런 걸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 라틴어예요. 로마 제국의 말이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틴어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성경이 필요하겠어요? 라틴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주후 150년 정도에 라틴 성경이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라틴 역본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지금 뭘로 변하냐? 가톨릭 세상으로 변하니까 올바르게 번역이 돼 있는 구 라틴 성경으로는 가톨릭교의 교리를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틴 성경인데 구 라틴 성경이 아니라 제롬이 만든 그런 라틴 성경으로 이거를 대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했냐? 제롬이라고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제롬. 제롬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주로 제롬, 성 제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영어에서는 히에로니무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 사람도 괴짜에다가 아주 금욕주의자. 이거 여러분 카톨릭 교회 어떤 사람이 마이 캐톨릭 라이프에서 본인의 카톨릭 라이프를 적으면서 지금 제롬 그림을 그려놨는데 해골바가지 저기 놓고 그렇게 지금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골바가지 보이시죠? 저렇게 괴이한 그런 행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 제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틴 교부 중에서 가장 학식 있고 웅병력 있는 사람이고 금욕주의, 그 다음에 허무주의, 모든 게 다 허무하다.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 다마수스라고 한 사람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라틴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구 라틴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번역 작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경이 여기 나와 있는 라틴 벌게이트입니다.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이런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번역의 이유는 뭐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 교회가 이제 카톨릭화 되는데 구 라틴 성경으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 교리가 지지가 안 되니까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꿔야 됐던 거죠. 자, 이런 것들 좋아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럼 제롬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 가이사랴에 있는 대형 도서관을 방문해서 거기서 누구의 작품을 봤겠어요? 헥사플라, 오리겐의 작품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 오리겐의 그 작품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 라틴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83년경에 제롬의 저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저런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것도 황제가, 교황이 이렇게 번역하라 그랬으니까 재질이 뭐, 가죽에다가, 최고급 가죽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한 이런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질 않아요. 마치 역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것처럼. 왜 그러냐? 제롬이 구 라틴 성경 이런 걸 가지고 개정을 하다가는 나중엔 본인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짬뽕이 돼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성경이 나온 거예요. 이런 성경이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걸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몇백 년이 지나서 주 8세기 정도에 돼서야 구 라틴 성경을 대체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 제국에 대표적인 그런 성경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546년에 가톨릭 교회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트렌트 공회를 열게 되는데 이때 공식적으로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제 주게 됩니다. 자, 라틴 벌게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듯 주 383년 이후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이에요. 중세 암흑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성경 하나를 꼽아라. 그럼 뭐예요?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그거 외에는 다른 성경이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자, 이러다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영어 성경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어 역본 가운데 두엘랭스 역본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영어 성경인데 카톨릭 영어 성경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 라틴 벌게이트에서 그거를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 라틴어 불가타 이제 성경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면 아주 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가서 킹제임스 성경 올바른 성경에 가서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내 씨는 뱀의 씨, 그녀의 씨 메시아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 여자의 씨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뱀을 정죄할 거다. 그래서 그 씨 이스로 돼 있어요. 히브리 말에. 근데 두엘랭스 성경은 영어 역변에 그 씨가 아니라 그녀로 돼 있어요. 그녀가 뱀을 쳐부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녀가. 카톨릭 교회 그녀. 마리아. 지금 마리아를 드높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에 대한 처음 나온 저 예언 자체를, 그렇죠? 메시아를 뭐로 바꿔버려요? 예, 마리아 여자로 바꿔버리는 저런 역본이 나오는 거니까 성경 문제가 이게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교리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저렇게 번역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틴델 성경이 나와야 막 퍼지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되니까 가톨릭 교회도 영어 역본이 필요하잖아요. 그 영어 역본을 만들려니까 대본이 있어야 돼서 그 대본을 1000년 이상 가톨릭 교회에 사용한 라틴 불게이트를 가져다 주니까 이걸 가지고 두엘랭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두엘랭스 성경인데 이렇게 성경이 변개가 돼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녀, 누구야? 마리아가 사탄을 쳐부수는 이와 같은 형태의 성경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두엘랭스 성경이라고 하는 게. 또 이 라틴 벌게이트는 오역투성입니다. 오역투성이 한번 가서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1500년경에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모세 상을 좀 하나 만들어서 좀 비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미켈란젤로가 모세 형상을 만들면서 여러분 모세 머리에 지금 뿔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모세 머리에 뿔이 두 개가. 왼쪽에 있는 건 조금 작은 거고 큰 거는 이제 이걸 확대를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어요. 훌륭한 조각가니까. 그래서 해놓고는 뿔을 지금 두 개를 그려놓으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가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그다음에 30절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내용이 있는데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가 빛나던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난다. 여기 빛난다고 한 말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두 번. 근데 이 빛난다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하고 어원이 비슷한 거예요. 어원이. 근데 빛난다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두 번. 이렇게 돼서 라틴 벌게이트 성경에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뿔을 가지고 있는 걸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83년부터 저 미켈란젤로 모세상이 나오고 할 때까지 무려 1200년 이상을 이 가톨릭 교회 여기 다니는 사람 모세는 뿔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도 모세 저 조각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라틴 벌게이트 있는 대로 뿔 두 개가 달려있는 그런 조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역투성이로 점철이 되어 있는 이런 성경이 라틴 벌게이트인데 이게 카톨릭 교회의 대본이 되는 그런 성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바꾸냐?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회개하라로 번역을 안 하고 어떻게 번역? 고해성사하라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 고해성사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고해성사를 하면 그러면 그걸 보속을 받는다. 보속. 그러면 천주교 신부가 고해성사 한 다음에 마룻바닥을 닦거라 뭐 이렇게 하면 그 죄가 용서가 된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라틴 성경을 읽으면은 천주교 사자 앞에 가서 어떻게 고해성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가서 보면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여러분 개역 성경이나 다른 현대 역본 가서 보면 너희 죄를 고백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지 사람이 고백하는 게 우린 잘못은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이 성경이 잘못되면 이런 데서 딱 고백성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7절을 없애야 유아세례가 생기고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마다들의 그 맛을 빼야만 예수님 그 형제들이 다 사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형태의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들이 그래야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꿔야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바꾸는데 그 일에 모든 걸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냐? 오리겐이라고 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위로 쭉 올려보실까요? PPT 올려보시면 그 위에 두 개가 이제 나옵니다. 가서 보시면 됐어요. 거기에 코덱스 바티카노스 밑으로 내리시면 그러면 바티칸 사본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바티칸 4번 뭘로 되어 있어요? 벨럼 최고의 가장 좋은 가죽 위에 대문자로 기록해 놓은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된 바티칸 4번 이게 소수사본 대표적인 거예요. 두 번째 사본이 시내산에서 발견된 동방정교회 수도원에서 티센도르퍼라는 사람이 발견한 코덱스 사이나이티쿠스 시내사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나온 거다.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쉽게 오리겐이 만들어준 거예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준 거다. 자, 그럼 가서 쭉 다시 한번 넘기시면, 쭉 넘기시면 시내 사본 같은 경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넘기세요. 예, 가서 보세요. 자, 사본 가서 보시면은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9절부터 20절까지 12구절이 여러분 개역성경이니 공동번역 가서 보시면 좋은 사본에는, 오래된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저렇게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린 거. 저게 대형 박물관에 저렇게 지금 소장이 돼 있는 걸 가서 찍어갖고 저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데이비 클라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대형 박물관을 직접 방문해서, 그래서 시내 사본 가서 저 부분을 해서 딱 사진을 찍어서 저 이렇게 지워진 거를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리겐이 했던 그런 일이고, 이거를 나중에 어떤 사람이 천주교회에 어떤 교리를 지지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 저렇게 지워가지고 시내 사본 저 카피가 저런 방식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존재하던 당시에 이미 성경이 부패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보존해 주시니까 모든 성경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영어로 나이브한 거예요. 나이브, 정말 순진한 거예요. 우리 어린애가 순진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를 대적하기 위해 누가 존재해요? 사탄이 존재해요. 그럼 사탄이 하기 원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더라고 이단에 빠지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그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 같은 말씀 수정을 어떤 사람들, 오리겐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수정을 이제 마귀가 이제 했는데, 그럼 이걸 한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했냐? 교만해서 내 학식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 아마 수행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본은 두 계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이쪽 계열이 하나가 있고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비잔틴, 안디옥 계열, 여기가 이제 하나가 있다. 알렉산드리아 이 학자들은 비유 해석을 하고 성경 말씀에서 많이 뺐어요. 그래서 NIV 같은 개역성경 같은 그런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 전서 후서만큼의 분량이 신약성경에서 제거가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다. 자, 우리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12편 6절 7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The words of the Lord are pure words. 퓨어한 거예요, 여러분. 불순물이 0.1%도 없는 거예요. 퓨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독 안에서 정죄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렇듯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순수한 말씀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그래서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런 성경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만 존재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뭐냐? 지금 사람들이, 평민들이 쥐일 수 있는 성경, 그 성경이 뭐예요? 영어 킹잼 성경이다. 우리가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성경들을 다 가서 비교해 보면,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다 비교해 보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킹잼 성경, 안디옥 비잔틴에서 나온 거, 하나도 빠지지 않은 거, 신약 성경 13구절 빠진 데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는 거,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가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성경이 하나가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 성립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성경이 있다. 수백 군데가 빠져있는 그런 성경, 짧은 성경, 그렇죠? 변개가 되어 있어서 교리가 엉망진창인 그런 성경들이 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땅에는 이런 킹잼 성경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도 우리 교회에 살린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 이 성경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이걸 널리 보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다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성경이 왜 변개가 되느냐? 로마 가톨릭교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이 변개가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킹잼 성경 이 안에 오류가 없다. 이 영어 킹잼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완전하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여기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삼아야라. 순전해야 돼요. 순수하고 온전해야 돼요. 영어로 sincere milk of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3절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은혜로운 걸 그렇게 맛보았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젖이 없으면 어떻게 사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온전히 순전하게 이렇게 담겨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걸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